사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CLF 월드 컨퍼런스 행사를 치르면서 매 시간마다 주제 강연이 들려지고 그리고 목사님 특별 강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첫날 오전에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 개구리 참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성주 참회가 가장 유명한 참회가 됐습니다마는 이 성주 참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세계 목회자들이 이 성주 참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들어서 그냥 잘 아는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성주 참회가 열매를 한두 번밖에 맺진 않는데 왜 정성을 다 쏟아서 재배를 하는데 두세 번밖에 맺지 않는 걸까? 이유가 뭘까? 그 성주 참회를 잘 이제 재배하는 최우수 농가가 누구냐면 바로 손인모 장로님이신데 어느 해인가 겨울이 너무너무 다른 해보다 추운 해가 돼서 다른 집 참외는 다 얼어 죽었는데 그 장로님 참외만 살아 있었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집 참외는 다 얼어 죽었는데 이집 참외는 이렇게 싱싱하지요? 빙그레 웃으면서 다 이유가 있지요. 무슨 비결이 있는데요? 올해는 다른 해 때보다도 추울 걸 알고 추위를 이기는 비료를 줬지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추위를 이기는 비료를 줘서 추위는 이길 수 있었는데 열매가 두세 번밖에 맺질 않으니까 손해잖아요.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한 결과 뿌리가 약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뿌리를 강하게 하는 농약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이 뿌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전 방법을 다 써보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날 지혜를 주신 거예요. 호박이 눈에 띄었어요. 아니 저 호박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커다란 호박이 주렁주렁주렁 열리는 걸까? 그냥 줄기 하나가 쭉 뻗어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시골에서 호박 넝쿨이 쭉 뻗쳐 있는데 에이 저 호박은 넝쿨만 쭉쭉 뻗어나가지 호박도 안 맺고 뭐야. 그러다가 가을에 그 호박 넝쿨을 정리한다고 호박 넝쿨을 딱 잡아당기다 보면 세상에 그 풀 속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던 이만한 호박이 몇 개씩 달려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박을 보면서 이야 저 호박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커다란 호박이 열리는 걸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걸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뿌리가 강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구나. 저 호박하고 뿌리가 강한 호박하고 참외를 접을 붙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호박하고 참외하고 접을 붙여가지고 호박 줄기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 뿌리를 잘라야 합니까? 아 호박 뿌리 잘라야 됩니까? 그러면 참외잖아요. 여전히 호박 줄기를 잘라버리고 참외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약했던 참외가 뿌리가 강한 호박과 연결이 되면서 다섯 번, 여섯 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생각을 잘라내고 내 마음을 잘라내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을 때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면 예수님이 뿌리가 돼서 우리는 그 뿌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지요? 내가 과실을 맺으려고 애를 써야 하나요? 노력을 해야 하나요?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힘, 그 영양분, 그 모든 조건이 어디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까? 뿌리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남미의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 과수원에 가가지고 나무 앞에 서가지고 접붙이는 거 흉내 내가면서 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접붙이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고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던지. 제가 이번 CLF 담당자가 됐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하루 종일 이게 중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본부지만 이제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미국에서 중계도, 미국에서 본부가 돼서 하지만 한국이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걸 이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이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부터 녹화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빠른 곳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르고 발달된 곳이 바로 한국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걸 이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버퍼링도 안 일어나고 중간에 끊김도 없이 잘 전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저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 기간에 왜 버퍼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생중계를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온라인 성경 세미나 때가 아니죠. 그 전에 목사님이 미국의 CLF를 하기 위해서 가셨을 때, 그때 이제 생중계가 이제 됐었는데. 그런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이 많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데이터로 만약에 영상을 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이제 데이터가 많이 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걸 그대로 영상을 받아서 듣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라디오 음성만 청취를 하면은요, 데이터가 또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이제 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미리 미국에서 녹화를 사회 보는 것, 찬송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를 기도하는 것, 이걸 이제 촬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야 되죠. 우리가 그걸 다시 편집을 하고 자막을 이제 한글 자막을 깔고 그리고 이제 한국말 더빙을 하고 이 작업을 해야만 하는데, 영상이 보내와서 다행히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이걸 녹화하는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세상에 테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게 미국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건데 한국말 찬송을 불러버리니까 이게 뭐지? 영어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영어로 된 찬송을 영어로 찬송을 불러주면 밑에 한글 자막을 넣어야 되는데 아예 한글말로 이제 한글로 노래를 불러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녹화를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에피소드가 있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테리 목사님이 또 이제 대표 기도하는 목사님 영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이쪽에 와서 사회를 보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테리 목사님이 가발을 쓰셨잖아요. 기도 통역할 때는 가발 안 쓰시고 사회 볼 때는 또 가발을 쓰시고, 그걸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녹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여기서 녹화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야만 하는데 아침에 받으면 그쪽은 저녁이니까 그걸 받아서 수정하고 또 보내서 다시 받고 하는 사이 시간은 다 가버리는 거니까 그쪽 밤이 되면 이제 그걸 못 받잖아요. 저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밤늦게부터 그걸 다시 작업해 가는데 목요일 새벽 3시 반에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수를 하고 이제 영상선교부에 넘겨주고 그리고 3시 40분에 이제 잠을 자러 들어갔어요.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셨겠지만 아침 8시 반부터 9시 저녁 9시 반까지 쉬는 시간도 없죠. 아이고 화장실도 못 가시고 얼마나 식사 시간도 없죠. 아이고 배 안 고프셨겠나 싶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루 종일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만 너무너무 말씀 속에 흠뻑 젖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 있죠. 네. 제가 해외에서 오는 댓글들을 읽어보고 또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소식들을 제가 읽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어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성경 세미나 기간에 많은 방송에서 목사님 설교를 이제 내보냈잖아요. 이번에도 많은 방송국에서 목회자를 위한 이제 말씀이 전해지면서 현재 아직 다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방송국을 통해서 나간 것만 해도 1억 명이 넘어섰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이번에 한 목사님 필리핀의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건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목사님 글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북부 일로코스 지역 라왁시에 사는 로드리고 보로메오 목사입니다. 한국의 마우스 목사님을 알게 해주신 한국인 선교사님들 또한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남경현 목사님과 김영주 목사님을 통해 제가 이 CLF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난 후부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나 이번 전세계 CLF를 통해서 박 목사님께로부터 접붙임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가 되어주시고 저희는 그 뿌리와 접붙임이 된 줄기와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화로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방수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번에 큰 힘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수 목사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저도 사역을 해왔지만 접붙임에 대한 이런 자세한 설명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구원의 계시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목회자들에게도 너무 좋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저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삶이 저의 삶이 되었고 예수님이 제 인생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줄긴 제가 예수님이라는 뿌리와 접이 붙여졌을 때 저는 거듭났고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박우수 목사님의 설교는 그 어느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우수 목사님의 이런 말씀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말씀 속의 권능과 능력 그리고 오직 성경에서 비롯된 깨달음들은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박 목사님을 초대하여 이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전파하는 박 목사님의 사역 그리고 이 성교회를 만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바우수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 설명하실 때마다 다른 분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명료하고 누가 들어도 깨달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꼭 바우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저와 같이 놀라실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종의 설교에 이미 푹 빠졌습니다. 바우수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저도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분의 저서를 읽으며 너무 큰 용기를 얻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들었던 접부침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시기적절하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전파되고 있다는 점 또한 너무 놀랍습니다. 또한 목수 목사님께서 필리핀에까지 오셔서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 목사님은 저희 나라의 큰 도움이시며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택하신 종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말씀들은 놀랍습니다. 부디 목사님께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박 목사님 말씀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씻어졌고 이로 인해 인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갈보리산의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좋은 CLF를 만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CLF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고 앞으로 이런 행사라면 다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너무 감사하죠. 그 우리 장형제님 간증한 그 목사님이 보내온 그 이제 메시지를 봤는데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정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닫고 있다고만 여겼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다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이 마음에 일을 이미 일을 해놓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이 이미 그분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번 CLF를 통해서 우리가 일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 뭉클했는데요. 그 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대원 시절, 신대원은 전 뭔 줄 몰랐어요. 신대원이 뭐지? 하고 보니까 신학대학원. 네. 그 뜻이더라고요. 신대원 시절 처음으로 소개받았던 바우수 목사님, 그때는 별 반응 없이 지나쳤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적지 않은 기간 목회 여정 가운데 온전한 복음에 대한 갈망과 주님 한 분께 초점 맞추어 추구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셨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컨퍼런스를 통해 박 목사님의 핵심 복음인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을 접하게 되네요. 말씀 가운데 기독교 2000년사의 교리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복음의 핵심을 접하며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고 그 제자들 교부들이 전한 메시지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참된 복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체력 같은 어둠과 어지러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한국 교회를 향한 빛대심과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젖어가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남은 사역 가운데 지금까지 온갖 핍박과 정죄를 오직 복음으로 지켜내시고 주님 한 분께 사로잡혀 가시는 길에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밝은 빛이 온 땅에 비춰지시길 소망해 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다 읽다 보면 오늘 밤새야 될 것 같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 정확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아도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도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해놓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려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죽으셨네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저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도 믿는다고 하지만 예,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확하게 그 마음에 이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진정 예수님이라는 뿌리와 접붙임이 된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변하기 싫어도 변할 겁니다.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 갑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는 것을. 한국 기독교인들, 아니 한국 목회자들 가운데 애매한 건 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덮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내가 천국에 갈는지 지옥에 갈는지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의인인지 죄인인지 죽어봐야 안다. 그럼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만 안다는 이야기로 다 덮어버리고 지나가려고 하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 들어가 보면 성경 속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져 있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깨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어느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구역장을 하고 있는 집사님을 한 분 만났어. 이분이 아파트 공사를 하는 남편 되시는 분이 우연히 제3책을 접하게 되면서 구원을 받으셨네요. 아내를 전도를 해서 수양회를 이제 가도록 했는데 수양회를 다녀와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제가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전화로 그러지 말고 여기 어디 교회가 있는데 오십시오.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동안 예, 저는 죄가 사해졌습니다.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지고 가셨고 어떻게 사하셨으며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지 들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의문을 가지고 그 속에 딱 머물러서 마음이 이끌려 오지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은 이루어져 있지 않구나. 제가 한참을 교제하다가 요한복음 8장을 펴서 간음종에 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한 여자를 붙잡아서 끌어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끌어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글을 쓰시고 난 이후 한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실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 한마디가 그들이 정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돌들이 하나씩 내려놔졌던 것이지요. 간음죄에 잡힌 여자를 향해서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야. 이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너 같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거야. 의기양양했던 그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그 여자보다 자신이 낫다고 여겼던 그들이 주님 앞을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져서 당당했던 그 모습으로 온데간데없고 그 여자를 정죄하던 그들의 마음에 걷던 당당한 모습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고 자, 이제 한쪽에는 가운데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서 있는데 이 여자를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한 손에 도 들고 정죄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다 떠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요. 그래서 이제 내 죄가 다 사해진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치에 있습니까? 선생님이 언제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위치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 언제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위치에 마음이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떨구면서 난 단 한 번도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저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저네요. 그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네요.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옳은 것처럼, 그래도 내가 선한 것처럼,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선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믿고 사셨지요. 이제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봅시다. 하나님 앞에는 간음죄에 잡힌 여자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한 것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의로운 것처럼 여겨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겠습니까? 그들은 드러나지 않은 까닭에 죄인이 안 되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간음 중에 잡힌 여자처럼 드러난 죄인이 있고, 죄인은 죄인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우리 자신인 것을 깨우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가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저 여자구나. 그분이 이 말씀을 듣더니 내가 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였는데 저를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습니다. 참 신기한 건 여러분 머리로 아는 데서 가슴까지 오는데 한 30cm밖에 안 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그 마음에 이루어진 때를 보면 한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것. 조금 전까지 이건 왜 그런데요? 그런 죄사함 받고 나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으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요? 마음에 의문이 가득했는데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자신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런 자기를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의 모든 의문이 끝이 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의인이라는 이야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의롭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런 기초도 모르고 그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 많았는데 요즘은 또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 구원의 복음만큼은 확실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초도 모르느냐?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예수님과 마음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면 그 뒤에 신앙은 저절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저절로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그 여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기쁨이 소망이 평안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받으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을 던지려고 하고 나를 정죄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드셨구나.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받으신 주님, 나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같은 인간을 기뻐하시는 주님.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내가 그 옆구리에 못자국에 손 놓아보기 전에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내밀어주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 자국난 예수님의 손을 만졌어. 창에 찔린 옆구리,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그때 주여 믿나이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한 가지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창에 찔리심은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아도 마음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처럼 짓밟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마음속에 죄에서 벗어나 기쁨이, 감사가, 평화가 그 마음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편에 서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돼서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음성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판단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23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을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인이 맞지. 말씀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또 용서를 구해야지. 그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은 그럴지라도 죄를 짓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주하고 더러울지라도 주님이 이미 씻으셨다. 네가 그렇게 거짓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넌 의로워. 네가 아무리 주하고 더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넌 거룩해. 네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다 씻었어. 자, 사람들은 말씀은 그럴지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요? 교만하게 죄를 짓는데. 근데 성경은 네가 그렇게 추할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더럽고 은금하고 거짓되고 온갖 죄를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의로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전혀 다르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럴지라도 아니, 너는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물러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편으로 마음을 옮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에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니라. 예,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 길리우는 다메섹인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가 되리이다. 네 아내에게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이끌어냈는데 밤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셀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심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성경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실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의롭습니까? 아직도 죄인입니까? 의로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 온전케 하셨다면 온전한 것인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행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선하게 살면 된다는 겁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의로워져야 된다는 겁니까? 인간에게 선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인간에게는 악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 정도는 기초라고, 기초. 기초도 모르겠느냐고. 네. 기초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의롭게 된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의로워지려고 성화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지요. 자, 정확하게 나를 의롭게 하신 사실을 믿으면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악한 것밖에 없는데 선한 게 없는데 또다시 내가 선해지려고 한다는 겁니까? 또다시 내가 의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한다는 겁니까? 기초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인간을 기대하는 세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가 끝이 나면 예수님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달싹 없는 그에게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을 때 자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자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살겠습니까?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나는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며 이래 두 번씩 금식하며 간음, 불의, 토색을 행치 아니하며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세리는 죄인으로 나왔다가 돌아갈 때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간 사실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의인이 돼서 왔다가 돌아갈 때 죄인이 돼서 돌아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사람이 돼서 나왔다가 죄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러나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으로 나왔다가 돌아갈 때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위치에 서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에 일하는 자가 나오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을, 조금 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리새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긴다면 그가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빚으로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받을 삭스로 여기겠죠. 그러나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면 삭스로 여기겠습니까?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을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기대할 조건이 없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이미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을 넣었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한 것 다 거짓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한 전사님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80을 넘기겠나? 그렇다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나? 그렇지, 맞아.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실제 힘든 일을 만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밤을 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 피곤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복음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조금 힘든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지금 좀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한다는 거 다 가짜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한 거 다 거짓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던 마음 다 버리십시오. 가짜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의가 버려졌을 때 주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로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예, 저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네, 저도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해. 교만하게 죄 안 지어?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있잖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글에 가면 늪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늪에 빠지면 순간적으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요. 자, 몸부림을 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그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삽니까? 몸부림을 치면 죽는데 가만히 있으면 살지요. 누가 예 그랬습니까? 늪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죽고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빠져 죽는 것이고 몸부림을 치면 빨리 죽는 것이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사는 길은 단 하나, 구원자가 와서 그를 건져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예, 의롭습니다. 왜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 육신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육신은 여전히 추하고 더럽고 악합니다.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를 씻는 것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현재의 죄를 씻는 것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미래의 죄를 씻는 것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단번에 다 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는데 과거 죄도 미래의 죄도 현재의 죄도 단번에 사하시는 분이지, 과거의 죄는 사해놓고 현재의 죄는 지금 씻어줄 거고 회개해야 씻어줄 거고 미래의 죄는 그때 가야만 씻어준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생각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거기에 왜 성화가 따라 나옵니까? 내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의롭게 된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케 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사시게 되길 바라고 그 복음을 위해 살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번 한 주간 CLF를 주셔서 전 세계 목회자들을 복음으로 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CLF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세아니아 주는 이제 내일부터 CLF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에 참된 자유를 얻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